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일소하면 일소하고 일로하면 일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소하면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은 한 번 늙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웃어야 되겠습니까? 노해야 되겠습니까? 노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우리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웃고 삽시다. 저렇게 웃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 사실 이렇게 환하게 웃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현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없이는 진짜 웃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웃음은 가짜이고 그 웃음 뒷면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내면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신문 칼럼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화병이 없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화병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정직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슬픔이 밀려오면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우리 막내 동이를 보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TV를 보다가 칼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면 고개를 숙여서,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개를 숙여서 안 보려고 그래요. 엊그저께 꿈을 꾸었었는데요, 막내가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꿈을 꾸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막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 오늘 조심해라. 반드시 아빠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젯밤에 엄마가 꿈을 꾸었는데 너가 많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찾지 못하는 꿈을 꾸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아이가 저를 딱 치면서 그럽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 눈을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니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눈물이 나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죠.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화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참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눈물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몸으로 울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몸으로 가서 몸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 몸처럼 정직한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들의 자궁근종도 알고 보면 몸이 울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는 폐가 울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간이 울기도 합니다. 대장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가 많이 울죠. 스티브 잡스는요, 췌장이 울었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참고 있으면 몸이 반응을 해서 몸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는 참으시면 안 되고 울어야 됩니다. 아이들처럼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되지 않고 아이처럼 울다가 어른처럼 일어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울고 나면은 보입니다. 울고 있을 때에 참으로 진실된 나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나의 진실된 모습, 숨겨져 있던 그 모습이 그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늘 곁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 우리는 참된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1편의 위에 보면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수치스러운 기사가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은 참 아름다운 일들, 정직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서 살았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멋진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을 할 때에 그의 일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배경은요, 그가 진실된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회개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그도 악한 왕으로 남았을 것이고 패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의 회개는 다윗 되게 만들어 주었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눈물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 6편에 보면은 시 6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울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가 진실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회개입니다. 눈물의 회개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은 교회는 살지 못합니다. 이미 어느 시점에서부터 성도들의 생활에는 감격이 사라졌고 한국 교회는 나락의 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 눈물의 회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눈물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자신을 볼때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이 문제였습니다. 겉은 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보니까 자신의 숨겨져 있던 그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고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이 정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솔직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다가 보면은 내 속에 앉아 있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내 모습,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울고 있을 그때에 진짜 모습이 그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초라한 내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죠.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왕은 왕인데 속을 보니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기 전에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가 내 앞에 있다고 가슴을 치면서 침상에서 요를 적시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쫓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성령을 거두어 가신 사울왕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미 보았었습니다. 그는 패망했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엉망된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과 같은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갔었습니다. 눈물의 회개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이죠. 개인은 망하는 것이고 교회도 망하는 것이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눈물로서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영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패망했던 이유는요, 음란한 마음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나중에는 맞아들이죠.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요, 6명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많은 여인들을 향한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솟아올라오고 있는 그 음란함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여인에게 우리의 눈을 향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한 명의 여인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낳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명의 여인을 취했는데요, 양이 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에게로 눈이 향하는 것을 봅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아내를 맞이했고 다섯 번째 아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은 여섯 번째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는 남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죠. 다윗은요, 일부 다처제를 취했습니다.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맞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내 아내에게만 나의 눈이 향하여져야 되는데 다른 여인에게로 눈이 향하여지면은 다윗은 일부 다처제를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취했지만은 지금은요 영적인 일부 다처제가 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아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음란한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음란한 영상을 이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이런 모습들, 나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영적인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속에 이런 많은 여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여인에게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초라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내 속에 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새롭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갑니다. 여러분 연가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연가시 영화를 보면요, 이 연가시에게 감염이 된 사람들은 주체를 할 수 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자꾸만 물을 마십니다. 자꾸만 밥을 먹다가 막 퍼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연가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연가시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물로 나아가게 하죠. 그런 그 속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가시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보아도 보아도. 그래서 영적인 일부 다처제를 자꾸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콘을 보면서 웃는다고 그것이 웃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웃기는 웃지만은 진짜 웃는 것이 아니죠. 진짜 웃음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래야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즉 하나님의 창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라입니다. 바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가 있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요청합니다. 내 안에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영가씨가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을 하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테드 로버츠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진 맥콤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 맥콤웰 목사님은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청소년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성적인 난잡한 삶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번 빠지고 나니까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난잡한 성생활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간음하고 심지어는 그 간음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의 도움으로 또 기도하는 주변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그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난 줄 알았었습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가시는 TV를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음란한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그냥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불건전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못 이겨내겠습니다.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신기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서 진 맥콘웰이 재판정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그의 삶을 아주 선명하게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줍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약속했지만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맥콘웰은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가운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일어나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검사가 말한 것은 모두 맞습니다. 모든 죄목을 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 모든 죄는 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는 자신의 셔츠를 올려서 옆구리와 등에 나 있는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손과 발에 나 있는 못자국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언합니다. 나는 피고의 죄를 하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 맥콘웰은 이때 그동안 눌려있던 죄의 수치, 그 굴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방이 되어졌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된 자신의 그 영혼을 거기에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영을 창조해 놓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에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1970년대, 80년대에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를 가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었는지 그곳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 부르려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막 이 찬송을 불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찬송을 불렀어야 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부흥회를 따라가면요 밤에 불을 다 꺼놓고 두 손을 들고 이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도 성도들의 그 순수한 모습, 내가 죄인이라는 걸 눈물로서 고백을 하면서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순수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데 왜 요즘에는 이 찬송을 못 부르죠? 왜이 찬송을 우리가 잘못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에 완전하게 끝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흠집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일어서야만 됩니다. 플러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인데요, 스웨덴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뜨거워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1921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프리카인들이 선교사님을 외면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딸인데요, 이 딸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의 아내는 선교지에서 그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 이 플러드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내 젊은 아내가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사역에 열매가 없는가? 그가 바친 노력의 결과는요, 단지 한 명의 남자아이, 조그만 남자아이가 다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죄책감 때문에 그는 패배와 실패의 구름 아래 아프리카를 떠나게 됩니다. 막 태어난 딸은요, 여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 부부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플러드는 스웨덴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급기야는 신앙도 버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고 온 딸은 잊어버렸습니다. 이 딸은요, 이름이 애기입니다. 애기. 이 애기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이 애기가 양부모로부터 그의 아버지의 아프리카 사역과 그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애기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스웨덴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술병이 너저분하게 늘려있는, 그리고 아파트에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폐인이 다 되어 있는 73세의 아버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버지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회심했던 그 남자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장성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가 살겠던 바로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 이 플러드는 73세의 그 노구를 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반항했던 과거의 삶들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6개월을 더 살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6개월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을 하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지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 블러드는 다시금 일어섰고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교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흠집도 낼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웃음을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뭔가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 수 있는 길, 그 길은 눈물로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80장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숨겨놓았던 것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적셨던 손수건을 적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손 들고 여호와 앞에 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살려주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보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풍성하게 하셔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직장이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며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간증하며 벌떡 일어나서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넉넉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을 도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